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양국 간 공조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오늘 미한 외교장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최근 잇따른 위협, 그리고 북한의 인권 등을 악행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더욱 압박해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아울러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대화 시도를 거부했다며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 밖에 한일 간 과거사 갈등에 대해서는 양국이 자제심을 갖고 대처하면서 계속 대화하고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라크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로부터 안바르주의 주도인 라마디시를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ISIL이 라마디시 장악을 선포한 지 하루 만인 오늘 이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며칠 안에 전세가 역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라마디에서 지난 사흘간 벌어진 전투 과정에서 5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은 ISIL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라마디 상황은 유동적이라며 ISIL이 장악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에서 5일간의 인도주의적 휴전이 끝난 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오늘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예멘 남부 도시 아덴을 겨냥해 이루어졌으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 거처와 지역 민병대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공항 등에 집중됐습니다. 아직 이로 인한 사상자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엔은 구호품의 충분한 전달을 위해 인도주의적 휴전의 연장을 요구했지만 연합군과 반군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워싱턴과 뉴욕으로 가는 암트랙 열차 북동부 노선이 오늘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이날 첫 열차는 새벽 5시 30분 뉴욕을 출발해 워싱턴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첫 차는 이어 예정 시간보다 14분 늦은 6시 7분에 사고 부근인 필라델피아 역에 도착했으며 이곳에서 약 30여 명의 승객들이 탑승했습니다. 철도역에는 마이클 루터 필라델피아 시장도 나와 승객들을 배웅하며 열차가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암트랙 측은 지난 12일 발생했던 탈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열차를 더욱 안전하게 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방교통규제당국은 암트랙 측에 사고 부근을 오가는 열차들에 대해 속도 제한 장치 사용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사고로 지금까지 8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친 가운데 아직도 20여 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빌린 구제금융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그리스의 국채 이자율이 급등했습니다. 국제채권시장에서 오늘 2년 만기 그리스 국채 이자율은 23.5%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그리스 주식시장은 불안 심리가 반영돼 2%가량 폭락했습니다. 그리스는 현재 유로존 채권단과 구제금융의 마지막 분할금을 받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올여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국가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80억 달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동부 지역에서 교전 중 붙잡은 러시아군 두 명을 수도 키예프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 대변인은 오늘 AP통신에 현재 러시아군 포로들은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에 의해 신문을 받고 있으며 키예프로 압송되면 언론의 얼굴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주의 슈차스티아 마을 전투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며 우크라이나 내전에 러시아군은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장관들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미한 동맹의 현안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Security concern that we share together is North Korea.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중러를 포함한 오자간의 긴밀한 협력.
북한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숙청됐다는 한국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대해 이틀째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사업에 550만 크로나 미화 64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늘 서울 외교부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나라 장관들은 북핵 문제와 함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 북한의 잇따른 위협에 대한 확고한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18일 서울 외교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미한 동맹의 현안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도발과 핵 프로그램에 대해 두 나라 사이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ecurity concern that we share together is North Korea. Let me underscore. There is no daylight, not an inch, not a centimeter.
케리 장관은 가장 큰 안보 우려 사항은 바로 북한이며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약속을 어기고 위협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도 북한으로부터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미한 간 고위급 회담에서의 대북정책 공조와 연합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중러를 포함한 5자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보다 강력한 압박과 보다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병행하여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북한이 위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고 무모하게 국제사회와 유엔의 제재 조치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한과 김정은 제1위원장을 설득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선 안 되며 북한 지도부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모든 합리적 방법을 찾으려는 손을 거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t continues to pursue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It continues to break promises and make threats.
케리 장관은 미사일 시스템이나 핵무기 추구는 위험한 방향이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또 다른 도발적인 사례로서 유엔과 다른 모든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동과 연계가 있으며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공개 처형 같은 숙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ir behavior is against all notions of conscience, all standards of behavior anywhere in the world.
케리 장관은 이 같은 사례들에서 북한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세계에서 가장 없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사안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와 함께 미일 방위 지침과 관련해 개정 과정에서 한국과 오랜 대화를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국제법에 위배되거나 한국이 승인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외교장관 회담차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일관된 메시지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리 국무장관은 그동안에 공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관계 정상화를 비롯해 인도적 경제적 지원 등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으나 북한이 하루빨리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대화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양측은 오늘 청와대 접견에서 강력한 미한 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연합 방위 능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다음 달 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미국 방문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캐리 국무장관은 또 오늘 고려대학교에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연설을 했습니다. 캐리 국무장관은 북한처럼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는 국가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존 캐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 같은 사이버 공격 국가들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18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행한 연설에서 국제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사이버 공격 국가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북한을 일례로 들었습니다.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n officials earlier this year are one example of the use of such a tool. 캐리 장관은 소니사 해킹 등 북한의 도발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올해 초 북한 당국자들을 겨냥해 취한 제재들은 미국은 물론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또 북한 등 일부 국가들의 자국 내 인터넷 통제도 비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북한 등 일부 국가들이 비판자들을 침묵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고 나아가 통제 기술을 수출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21세기의 세계는 인터넷이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 정부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을 제한하는 정부로 나뉠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과는 반대로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낮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가장 극심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떤 정부들은 인터넷을 사용해 자신들이 싫어하는 글을 쓰는 운동가나 언론인을 억압하고 외국에 있는 비판자들까지 위협하려 하고 있다며 중국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이처럼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 문제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한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리 장관은 또 미국이 수집하는 정보는 미국과 동맹국을 위한 것으로만 사용되고 억압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미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비난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캐리 장관은 지난 2013년 취임 이후 해마다 한국을 방문해왔지만 대학에서 강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총살 첩보 공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한 데 대해 비방 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과 관련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현 부장이 숙청된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 대통령에 대한 인신 공격을 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대통령에 대한 저열한 비방 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화 상대방의 지도자에 대한 예의는 물론이고 반여성적이고 반인륜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은 북한 스스로 그 자신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 안타까움마저 느낍니다. 북한은 이러한 저열한 비방 중상을 즉각 중단하고 자기 내부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전국연합근로단체 대변인이 18일자 담화에서 동족을 헐뜯고 비방을 해도 정도가 있는 법이라며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역시 편집국 성명에서 박 대통령이 공포정치를 운운하는 등 최고 존엄을 훼손했다며 무력 대응까지 경고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의 이런 강도 높은 대남 비난이 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대남 관계에 있어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선전을 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악재들이 이제 늘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관계 개선의 어떤 의지 이런 것보다는 대치와 긴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군을 정당화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원칙을 한 번 더 내세우고 그게 또 대나무위를 가져갔다는 어떤 정치적인 선전의 요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더 주목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들어요.
한편 북한 매체들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의 현 부장 숙청 발표를 비난만 할 뿐 관련된 직접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공개된 기록 영화에선 현 부장의 모습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숙청한 간부의 모습을 비교적 빠르게 삭제해온 것과 비교할 때 현 부장의 모습이 숙청 열흘이 넘도록 기록 영화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군부의 사기 저하를 우려해 현 부장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영철 관련된 부분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될 때 북한 내부의 유언비어나 또 군부 내의 사기 저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금 현영철 관련된 직접 언급은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용석 박사는 북한 매체들이 최근 현 부장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대북 비난으로 몰아가는 상황을 볼 때 현 부장이 숙청된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 부장의 숙청 관련 첩보는 관계 기관 간에 공유된 것이라며 북한이 계속 현 부장을 기록 영화 등에 등장시키는 이유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북한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숙청됐다는 한국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대해 이틀째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18일 전국연합근로단체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영철 숙청선결과 관련 악취 풍기는 악담질이라고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17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성명을 통해서도 한국이 북한을 헐뜯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현영철 부장이 숙청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국정원은 지난 13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첩보를 공개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후 처형된 간부가 70여 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사업에 550만 크로나, 미화 64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영양지원과 식수위생, 보건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15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보고서에서 스웨덴 정부가 지난달 17일 유니세프의 대북사업에 미화 64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와 2013년에도 유니세프의 대북사업에 미화 92만 달러와 169만 달러를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앞서 지난 3월에는 프랑스 구호단체인 프리미어전스의 대북의료 지원사업에 미화 61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SIDA의 소피아 웬글린 대변인은 VOA에 프리미어전스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이 단체와 함께 2016년 중반까지 2년 동안 대북 의료 사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금은 황해남도 내 병원과 보건소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웬글린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은 지난해 프리미어전스와 유니세프를 비롯해 유럽의 구호단체와 유엔기구, 스웨덴 적십자사의 대북사업에 약 59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웬글린 대변인은 올해 스웨덴 정부의 총 대북지원 예산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스웨덴 정부가 북한 지원 사업에 매년 4천만 크로나, 미화 500만 달러 정도를 기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올해 대북 예산으로 1,800만 달러를 책정하고 이 가운데 850만 달러를 영양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은 임산부와 가임 여성, 수유모, 6개월에서 2살 미만 영유아 490만 명에게 비타민 등 미량 영양 보충제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유니세프는 또 500만 달러를 식수와 위생 사업에 투입해 주민 2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영유아와 임산부 70만여 명에게 홍역과 결핵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330만 달러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를 포함한 북한 내 유엔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굴람 이작사의 유엔 상주조정관은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he health sector, there is a great inadequate facilities and also need for supplies.
북한은 현재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의약품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작사의 조정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 상황과 분리돼야 한다며 북한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외국 제품 사용을 수입병으로 규정하고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변한 국산품이 없는 데다 그마저 품질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외국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수입병으로 규정하고 이를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수입병 근절을 강조하자 북한 언론은 연일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3월 30일 모든 것을 수입해 쓰는 사람이 바로 현대판 노예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국민대학교 정창현 교수는 북한 당국이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는 것은 경공업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경공업, 즉 비누라든지 치약,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경공업 공장들이 일부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제품들을 새로 들어온 슈퍼마켓이나 상점들에 유통을 시켜서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제품의 비중을 좀 낮춰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탈북자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까지 나서서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수입품이 범람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한경북도 청진에 살다가 지난 2003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최수경 씨입니다.
의류, 신발 이런 것도 다 아마 저기 국산보다는 그 수입산이 한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입이 지금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수입병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북한군 출신으로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권효진 씨는 수입병이라는 말은 19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1980년대 북한 인민 모함부 협주단 연극부에서 수입병이라는 제목을 달고 그런 개그 콘서트가 하나 있어요. 덮어놓고 상표에 다른 나라 이름이 붙어있거나 다른 나라 영어나 뭐 그 외래어가 붙어있으면 무조건 상품이 좋다고 인식했거든요.
이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가 가동을 멈추자 중국산 제품이 장마당을 통해 북한에 쏟아졌습니다. 외국 제품의 범람은 북한 사회의 풍속도를 바꿔놓았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른바 오장육기를 갖춘 사람이 잘 사는 사람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첨단 가전제품을 많이 가져야 행세를 한다고 탈북자 최수경 씨는 말합니다.
2000년 초반까지도 오장육기였는데 이제는 그 유행이 다 사라지고 북한도 뭐 오장육기 이런 것보다는 좋은 테레비를 넣자 하거나 좀 이게 좋은 냉장고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많죠.
오장육기란 이불장, 양복장, 찬장, 책장, 신발장 등 오장과 TV, 냉장고, 세탁기, 재봉기, 선풍기와 녹음기 등 육기를 말합니다. 탈북자 권효진 씨는 북한에서는 당간부와 군 장성 등 권력자일수록 외제 사치품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북경 압록강 두만강을 수비하는 국경경비총국 정치위원, 그러니까 국경경비총국에서 왕이죠. 그리고 딸이 결혼식에서 제가 한번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베란다가 아파트 베란다가 거의 한 10m 되거든요. 그 아파트가 되게 커요. 10m 되는데 일본 아사히 맥주병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안을 둘러보니까 방안에 문손잡이부터 시작해서 일본 겁니다. 메데니 자판이라고 썼는데 이 정도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야 이게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요.
탈북자들은 북한 당국이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지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쓸만한 국산품이 없는 데다 품질도 나쁘다는 겁니다. 다시 최수경 씨입니다.
국산 TV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에. 북한은 국산 왜 국내에서 텔레비를 못 만들거든요. 그리고 냉장고나 그리고 세탁기 같은 것도 만들지 못하죠. 근데 요새 북한 사람들이 모든 가정에 텔레비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텔레비가 전부가 수입산일 거 아닙니까?
한편 북한의 특권층 사이에서는 한국산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한국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 특권층 사이에서 쿠쿠밥솥 등 한국식 소비 행태가 유행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장마당에서는 한국산 제품을 사기 위한 일종의 은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놓고 한국 제품을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중국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느냐고 묻는다는 겁니다. 권효진 씨입니다.
아 이것보다 더 좋은 거, 그러니까 급이려 있는 것 달라. 예, 그러면 이제는 그 말 없는 그 형태를 보고 파는 사람이 딱 알아맞힙니다. 네가 뭘 요구한다는 거 이제는 그 정도 이제는 심리가 발달돼가지고 예, 그렇게 다 통하고 있어요.
국정원은 또 북한에서 한국산 가전제품을 쓰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 2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과는 현저히 다른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들이 적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탈북민들의 자립정착을 위한 인간관계 적응 교육이 매주 토요일 오전에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가시려는 분들은 가식이 없고요. 솔직하고. 여러분 솔직한 사람 보면 왠지 편하죠?
예. 네. 토요일 오전 10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주말 아침인데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세조위 강의실은 약 30여 명의 탈북민들로 붐빕니다. 세조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간관계 적응 교육 현장인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인간관계 적응 교육을 통해 탈북민들의 자립정착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한 인간관계 적응 교육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한 이탈주민의 그 어떤 자살률이 다른 어떤 계층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교육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회적인 어떤 약자 그리고 다문화 그런 사회에 있어서 그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더 높여서 자살률을 더 줄임으로써 오히려 궁극적으로 남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실을 가득 메운 탈북민들에게 인간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토요일 자유시간을 할애해 인간관계 적응 교육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강의 내내 적극적이고 진지한 모습입니다.
충동적으로 말할 때 자연스럽더라. 그래서 아, 참 두 사람은 자연스러워. 저 편안해. 근데 왠지 예의도 바르고 말도 없어서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자연스럽지 못해서 불편해.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내 스스로 내적으로 변화가 필요할까? 외적으로 변화가 필요할까? 라고 욕구를 받는다면 이미 이 단계에 와 있어요. 격려하지 마세요. 또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문제는 문제로 보든가.
총 3개월의 교육과정 동안 5명의 전문 강사가 단계별로 주제에 맞는 강의를 펼치는데요. 마음빛 심리상담센터의 윤정화 박사는 인간의 욕구 그리고 발달의 사이클이라는 주제로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의 욕구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함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윤정화 박사의 얘기입니다.
오늘 교육은 이제 인간의 욕구와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달 단계가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발달 단계,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좀 가졌으면 하는 거고요. 앞으로 교육들은 이들이 심리 내적인 어떠한 아픔들이 있고 또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족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 사람들이 또 깊이 들어와서 치유되고 성장되는 과정의 프로그램 교육 과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은 외로움이나 소외감 또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한 것에서 자기의 어떠한 자아 존중감 또 스스로에 대한 존엄성 또한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충족이 되기를 원하죠.
탈북민들은 한국에 정착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되는 일이 많고 이런 점 때문에 인간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날 강의 내용 중에 감사하는 생각을 늘 갖는 것이 인간관계를 수월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는데 모든 교육생이 공감했는데요.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강의가 너무 공감되는 게 사회적인 그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그런 나쁜 모습을 서로 받아들이고 나도 좋게 보고 이 긍정적인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처음에 금방 왔을 때 성격적인 부분에서 문화가 좀 다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좀 어려움이 많았죠. 공격적으로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뭐 이런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좀 대응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부모 형제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다 조직을 해주고 하니까 솔직히 외로움도 일대 많이 달래주고요.
사람마다 다 인간관계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자처럼 뭐 자아 실현 욕구 이거를 배우면서 또 다른 어떤 저희 자아의 욕구를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배움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나 자신도 남이 존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실감 있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는 충동적으로 말할 때 자연스럽더라. 그래서 아 참 두 사람은 자연스러워. 저 편안해. 근데 왠지 예의도 바르고 말도 없어서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자연스럽지 못해서 불편해.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내 스스로 내적으로 변화가 필요할까? 외적으로 변화가 필요할까? 라고 욕구를 받는 다음에 이미 이 단계에 와 있어요. 격려하지 마세요. 또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문제는 문제로 보더라. 내 식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 옳다 그러다 하지 않더라.
윤정화 강사는 교육생들에게 항상 자신의 선택에 대해 그리고 처한 상황에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세조위의 인간관계 적응 교육은 올 한 해 내내 3개월 단위로 진행되는데요. 4월에 시작한 이번 교육은 오는 6월까지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도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이라크 주요 도시 라마디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멘에서 한시적 휴전이 끝나자 연합군의 공습과 지상에서의 교전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에서 두 나라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해선 견해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라크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주말에 이라크 도시 라마디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마디는 안바르주의 주도고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도 서쪽으로 12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요충지라고 합니다. ISIL이 주말 동안 라마디의 병력을 집중시키면서 라마디를 방어하던 이라크 친정부 병력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는데요. 자살폭탄 공격 등으로 이라크군에 타격을 입혔고 라마디 상당 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라마디 도심에 있는 안바르주 주청사에도 검은 ISIL 깃발이 걸린 것이 목격됐습니다.
ISIL이 올해 들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과 이라크 현지 지상병력의 공세에 밀려서 세력이 위축되는 양상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ISIL로서는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ISIL은 그래서요. 라마디에서 승리를 거뒀다면서 인터넷 등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 미국은 라마디의 상황은 유동적이며 큰 그림에서 ISIL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요.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병력이 재투입되면 앞으로 몇 주 안에 라마디를 다시 탈환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ISIL은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ISIL이 라마디를 장악한 후에요. 라마디에 대한 연합군의 공습이 강화됐고요. 또 이라크 정부군의 ISIL 대응 군사작전을 그동안에 지원해왔던 시아파 민병대도 라마디에 대한 공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이 라마디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망자도 발생했다죠?
네, 안바르 주정부 대변인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라마디에서 군인과 민간인 등 500여 명이 숨졌다는 겁니다. ISIL이 그동안 이라크에서 다른 도시들의 경우에도요, 이 도시를 장악한 후에 군인 또 자신들을 따르지 않은 민간인들을 대규모로 학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었고요. 또 안바르주 대변인은 라마디에서 지난 주말 동안 교전이 계속되면서 교전을 피해서 8천 명 이상의 주민이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연합군이 라마디에서 ISIL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다죠?
그렇습니다. 이라크군의 공습 지원 요청에 따라서 라마디 주변에서 주말 동안 19차례 공습 작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합군 측은 어제만 7차례 공습으로 ISIL의 전술부대와 재보급 시설, 또 중화기와 전투용 차량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이데르 알 라바디 이라크 총리는요.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시아파 민병대의 라마디 투입을 승인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는데요.
네.
이라크 정부군은 그동안에는 순위파 지역인 라마디에서 시아파 민병대가 투입됨으로써 이 종파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했고 그래서 시아파 민병대 지원을 받는 것을 주저해왔는데 ISIL이 라마디를 장악하면서 이라크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겁니다.
주말에 일어난 ISIL 관련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시리아에 들어가서 ISIL 고위 지도자를 사살하고 그의 아내를 생포했다는 미군 발표가 있었죠?
네, 지난 16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군 특수부대인 델타포스가 시리아 동부 알 아무르에서 아부 사야프로 알려진 튀니지 출신 고위 지도자와 역시 ISIL 활동에 가담한 그의 아내를 생포하기 위한 작전을 이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부 사야프는 다른 ISIL 대원 10여 명과 함께 사살됐고요. 부인만 생포를 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붙잡혀 있던 야디지족 여성도 구출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는데요. 델타포스 부대원들은 헬기와 수직 이착륙기로 작전 지점에 접근해서 작전을 수행했고 미군 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하니까 성공적인 작전이었죠. 또 미 국방부는요. 이번 작전을 상당히 빠르게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중요한 성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사살된 아부 사야프가 어떤 인물인가요?
사실 이번에 미국 국방부의 이 델타포스 작전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요. 그리 많이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 ISIL 지도부에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도 들어있지 않았고요.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이 아부 사야프가 ISIL의 불법 석유 수출 등을 담당하면서 ISIL 재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제 생포된 부인의 경우에도 이 ISIL의 테러 공격, 또 납치한 소수계 여성들의 인신매매 등 이런 활동에 가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에 투입된 미군 델타포스는 어떤 부대입니까?
델타포스는 미국에서도 최정예의 부대로요. 요인 암살, 인질 구출 같은 이제 가장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했던 이 해군 특전단 네이비실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특수부대입니다. 합동 특수전사령부 예하부대인데 정확한 규모가 공개된 건 아니지만 이 예비부대까지 800명에서 10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970년대 후반에 발족한 이래 뭐 이라크전, 걸프전, 보스니아 내전, 또 아프간 전쟁 등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면서 유명해졌고 그동안에 이 델타포스를 주제로 한 영화도 미국에서는 여러 편이 나왔었죠.
네, ISIL이 시리아를 장악한 후 델타포스를 투입한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니고요. 지난해에도 미국인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에 델타포스가 투입이 됐었습니다. 작전 지점에 가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정보와 달리 인질이 이미 다른 장소로 옮겨져서 미군 인질을 구출하는 데는 실패했고 ISIL 대원들만 사살하고 퇴각했었고요. 당시에 붙잡혀 있던 인질은 결국 ISIL에 의해 살해됐죠.
이번에도 중동지역 소식입니다. 내전 중인 예멘에서 지난주에 인도적 지원을 위한 닷새 간의 한시적 휴전이 돌입했었는데요. 이제 휴전이 이제 끝이 났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휴전이 종료됐고요. 이 곧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상에서도 새로운 교전이 벌어졌는데요. 예멘에서는 시아파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장악하고 또 이제 순위파 정부의 마지막 거점인 남부도시 아덴까지 위협을 하면서 예멘 대통령은 주요 이 내각들과 함께 사우디로 피신을 했고요.
네.
사우디는 예멘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 3월부터 이제 예멘 내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벌여서 계속 주도하고 있었죠.
유엔에서 휴전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었는데 쉽지가 않은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사우디 리야드에서는 예멘 정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전 사태의 정치적 해법을 논의했는데요. 후티 반군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후티 반군도 이번 회의에 초청을 받았지만 사우디가 아닌 중립국에서 회의가 열려야 한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어떤 해법이 제시가 됐습니까?
후티 반군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해법보다는 상호 비난하는 분위기가 계속됐고요.
네.
사우디로 피신 중인 예멘 외무장관은 후티 반군이 휴전 기간에도 약속을 어기고 무력 행위를 계속했기 때문에 휴전이 연장되지 못했다고 후티 반군 측을 비난했고요. 하지만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항구와 공항 등은 공습 목표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후티 반군 측도요. 그동안 예멘 정부군과 연합군이 휴전 합의를 위반해왔기 때문에 휴전이 연장되지 않았다고 반대의 주장을 폈습니다. 한편 유엔 예멘 특사도 이번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일단 모든 당사자들이 안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고요. 또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에 나서서 정치적인 해법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한반도 시간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 소식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에 가기 전에 주말 동안 중국을 먼저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 케리 장관의 중국 방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케리 장관이 어제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이번 회담에서 이 두 나라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케리 장관의 베이징 방문이 이뤄진 건데요.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은 오는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에 케리 장관과의 만남에서도요. 미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함께 협력해서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케리 장관도 이번 중국 방문에 앞서서 핵심적인 양자 현안을 논의하고 또 시 주석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네,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견해도 견해에서도 역시 차이가 드러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캐리 장관과 왕 외교부장이 이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여기서 네. 이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예, 남중국해는 중국이 이제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예,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활주로와 부두 시설 등을 건설하면서 주변국들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캐리 장관은 어제죠. 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우려를 표하고 영내 긴장 완화와 외교적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중국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중국은 주변국들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인공섬 건설은 완전히 중국의 주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며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을 수호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캐리 장관, 왕 부장 이 두 사람이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서서 이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서는 날카로운 의견을 교환을 한 것이죠. 왕 부장은 또 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견해에 차이가 있지만 이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원하고 또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 등 같은 부분도 많다 이런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군함과 군용기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나왔었는데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사실 미국에서 나온 보도가 이제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였죠.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캐리 장관, 왕 부장 모두 그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캐리 장관은 이 전반적인 미국과 중국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생산적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이란 핵협상 등 국제 문제에서 양국의 협력 관계의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일부 지역에서 일부 해역에서 어업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주권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해역에 한시적인 어업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파라셀 군도는 중국이 실질적으로 지배는 하고 있지만 베트남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네.
베트남 매체들이 그래서 이번에 중국 당국의 조치를 중요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베트남 외교부도요. 중국의 일방적인 어업 금지 조치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자국의 영유권을 침범한 것이라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중국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이기 때문에요. 이번 조치도 자국 영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중국 외교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지문이 나왔는데요.
네.
흥레이 대변인은 어업 금지 조치를 이번에 취한 것은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중국의 정당한 조치다. 특히 중국이 이렇게 해양 자원 보호에 나선 것은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영유권 갈등으로 긴장이 크게 고조된 바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라셀 군도 부근 해역에서의 중국의 조치가 긴장을 고조시킨 원인이 됐었는데요. 당시 중국이 이 베트남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원유 시추 작업을 강행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베트남은 중국의 이런 원유 시추 작업을 막기 위해서 감지선을 보냈는데 오히려 중국 선박과 베트남 선박이 충돌하면서 여러 명의 부상자가 나오고 이 베트남 선박이 침몰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러자 이제 베트남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반중 시위로 이어졌었는데요. 시위대가 현지 중국 업체 공장을 공격하면서 이제 폭력 사태로 번졌고 중국인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었죠. 이후에 이제 당시에 두 나라의 고위 관리들이 상호 방문을 하면서 극도로 긴장된 이 양국의 이제 갈등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렇게 파라솔 군도에서 중국의 어업 금지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중부지방은 아침에 그치겠으나 북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계속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60 내지 70%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8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 많이 끼고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6도, 신의주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최저 10도, 최고 15도, 강계 비가 내리고 최저 10도, 최고 15도, 해주 개성 구름 끼고 해주 최저 9도, 최고 15도, 개성은 최저 10도, 최고는 16도입니다. 함흥은 구름 많고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18도, 장지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6도, 최고 13도, 해산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16도입니다. 선봉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8도, 최고 11도, 원산은 구름 끼고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는 28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에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끼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날도 강수 확률은 60 내지 70% 정도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양국 간 공조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오늘 미한 외교장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최근 잇따른 위협, 그리고 북한의 인권 등을 악행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더욱 압박해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아울러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대화 시도를 거부했다며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밖에 한일 간 과거사 갈등에 대해서는 양국이 자제심을 갖고 대처하면서 계속 대화하고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라크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로부터 안바르주의 주도인 라마디시를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ISIL이 라마디시 장악을 선포한 지 하루 만인 오늘 이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며칠 안에 전세가 역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라마디에서 지난 사흘간 벌어진 전투 과정에서 5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은 ISIL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라마디 상황은 유동적이라며 ISIL이 장악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에서 5일간의 인도주의적 휴전이 끝난 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오늘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예멘 남부 도시 아덴을 겨냥해 이루어졌으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 거처와 지역 민병대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공항 등에 집중됐습니다. 아직 이로 인한 사상자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수니파 이슬람 동맹국들은 후티 반군이 시아파 정권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지난 6주간 예멘에 공습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후티 반군의 진격을 차단하는 등 전세를 역전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은 구호품의 충분한 전달을 위해 인도주의적 휴전의 연장을 요구했지만 연합군과 반군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선 경찰에 군사용 장비들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배치된 무기와 장비들에 대해서도 엄격히 통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경찰 등 사법당국의 군사장비 사용 논란은 지난해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비무장 상태의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 이후 가열됐습니다. 당시 비판론자들은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반발했었습니다. 백악관은 정부가 더 이상 경찰의 장갑차나 50발 이상의 탄창, 유탄 발사기, 총검, 군복 등 군사 장비들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오후 뉴저지주 캠든에 위치한 경찰청 본부를 방문해 군사장비 규제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리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빌린 구제금융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그리스의 국채 이자율이 급등했습니다. 국제채권시장에서 오늘 2년 만기 그리스 국채 이자율은 23.5%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그리스 주식시장은 불안 심리가 반영돼 2%가량 폭락했습니다. 그리스는 현재 유로존 채권단과 구제금융의 마지막 분할금을 받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올여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국가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80억 달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동부 지역에서 교전 중 붙잡은 러시아군 두 명을 수도 키예프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 대변인은 오늘 AP통신에 현재 러시아군 포로들은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에 의해 신문을 받고 있으며 키예프로 압송되면 언론의 얼굴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주의 슈차스티아 마을 전투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며 우크라이나 내전에 러시아군은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